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1장 36절 말씀부터 나누겠는데 36절 3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말은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아주 그 쫓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가실 정도로 찾고 또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이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핀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참으로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38절, 39절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조치시더라. 예수님에게서 주된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머물러 있는 곳에서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러시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시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38절, 39절은 복음사역의 단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먼저 갈릴리의 가보나움 근처에서 그리고 온 갈릴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장소에서 나와서 갈릴리 인근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갈릴리 이쪽에는 약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마을이라고 하면 가보나움 근처에 뭐 베세다나 고라신, 뭐 막달라 지방, 뭐 그런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특징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40절로 가보실까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은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는 반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역할 때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본전의 그 문둥병자의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제시해 주는 게 많잖아요. 이 한센스시 병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 병자들에게는 참 문제였었단 말이죠. 자기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이전에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자신들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나왔던 것이죠. 진정으로 성숙되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 먼저 자신의 경험한 삶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으로서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로 4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적극적인 동정이나 연민의 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예를 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없이 여러분 민망히 여길 수는 없어요. 행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그것은 의미이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방관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느낄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침받았다는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 환자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을 살펴보면 그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과 전염의 가능성을 자초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법과 모세법에 따르면 자신 또한 그 부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막히고 해결되지 않는 절망과 고통의 문제도 예수님의 사랑에 그 민망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과 그분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봉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짐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말이죠. 자, 다음은 43절, 44절입니다.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한 문둥병자의 그 고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대개 보통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적 행하는 자로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쭉 정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기 위한 거다 하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시려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의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이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의 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는 것과는 것과 같은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것, 이건 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었으면 틀림없을 거예요. 이러한 큰 기쁨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말할 수 있었다,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는 나름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참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결과에 의하면 이 일은 유익을 주기보다는 손해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바울에게 해를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은 부분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의 전파하는 것도 비록 몇몇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서 하실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이제 마가복음 2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장생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양 전에 마가복음 1장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으로 가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가보나움을 떠나시게 된 이유가 1장에 있었던 거 알죠? 문둥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나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보나움에 들어가셔서 또 갈릴리에 선교하실 때도 회당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통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소문이 뭐 전 사방에 다 퍼졌을 테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쫙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늘 선행되는 것은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늘 먼저 행하셨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말이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또 복음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에 영합한 일시적인 문제 해결자로서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권능과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돌을 말씀하시더니 할 때 이 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주는 진리의 복된 소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또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 환자는 뭐 걷는 거라든가 다른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풍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은 그 환자인 친구인 그 어떤 상전의 명령을 받은 종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르게는 그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했건 이 네 사람은 그 환자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는 참된 의미의 동료요, 형제요, 친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누가의 보고에 따르면 이때 네 사람은 환자를 침상에 뉘고 그 침상에 네 모퉁이를 네 사람이 메고 이렇게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침상을 그 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붕을 뜯었다, 이것은 뭘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서민 주택들은 보통 흙벽돌로 된 이 단층 슬래브형 지붕인데요. 방은 하나로 되어 있는 조그만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깥은 지붕으로 그 계단을 놔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놓은 후 지프로 그 위에 넣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워 비를 막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들보 위에 기아를 놓고 다시 그 위에 집과 흙으로 덮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문의 이러한 표현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네 사람의 그 정성을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또 교훈으로 주고 있다고 봅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자, 5절로 가보실까요?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